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찾고 부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이사야 55장 6절 중간쯤에 이제 6절이 나오는데요. 6절은 다음과 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고 여호와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을 읽으면 방금 이런 문장을 읽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대부분 뭐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지만요. 아, 또 열심히 기도하라 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읽는 분들은 사람들에 따라서 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충성 봉사하라 라는 말씀이구나 하고 생각하실 분도 있겠고요. 또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나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우리의 삶과는 너무 거리가 먼, 좀 너무 거리가 먼 하늘의 이야기, 하늘의 이야기라서 이건 좀 내가 지키기 좀 어려울 만한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 여호와, 여기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부르라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지 아닌지도 확신도 쓰지 않는데, 그 확신도 없는데 근데 어떻게 찾고 부르라 이런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제가 방금 신앙의 수준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수준이 있습니다.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 중에 노래의 실력을 따졌을 때 노래의 실력, 그 실력의 수준이 있는 수준이 차이가 납니다. 피아노를 치는데도 수준이 있고요. 운동 경기를 하는데도 수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직접 대답하기 전에 우선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찾고 부르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듣는 그 청중들은 바벨론 포로 신세에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기원전 586년경에 그 전후로 해서 몇 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몇십 년을 살아갔던, 거기에서 지내던 그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조상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살아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민인 자신들을 특별하게 지켜주신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날벼락처럼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과 다윗의 왕궁이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다윗 궁전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께서 다윗왕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하면 다윗의 왕위는 그리고 다윗의 나라는 결코 망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던 모든 예루살렘에 있던 그 모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요, 성벽도 무너지고 다윗 왕궁도 무너지고 그게 있던 모든 보물들과 집기들은 다 바벨론이 들고 자기 나라로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약탈당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완전히 파멸되었습니다. 유다의 지도급 인사들이 다 이제 지도급 인사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요. 이제 유대 땅에 남아있던 그 나머지 백성들도, 일반 백성들도 바벨론에서 보낸 그런 관리들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불과 100여 년 전에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 삶이 어땠을지 우리가 대충 짐작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믿었던, 지금까지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 그 사실이,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이제는 그 사람들이 점점 그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점점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하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하는 약속, 그 약속 끝까지 지키시고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망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력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에 그들은 점점점 신앙이 식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이제 유다가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여전히 여호와 신앙을 붙들고 있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냉소적이거나 아니면 무신경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있는 정도가 아니라 꽤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봐야 별로 잘 되는 일이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자신의 삶에 변화가 없고 자신의 주변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냉담 상태에 들어갔다 급기야는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와 종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문명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겪어오던 그 문명보다 훨씬 세련되고 더 나아 보였기 때문에 더 능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바벨론은 당시 근동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던 제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등장하기 전까지 바벨론은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지금의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미국과 비슷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학문, 종교의식, 문화 이런 것들은 식민지 백성들 입장에서는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그곳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찾거나 부를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 지금 바벨론의 문명, 바벨론 종교, 그게 너무나 세련되고 너무나 멋지기 때문에 굳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힘들게 살아왔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힘들게 살았던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이 상태로도 그들은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이 없어도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종합해보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가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무능력하거나 없더라 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식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벨론 문명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그들 편하게 해주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굳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상황에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는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사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지금 이사야는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이고 여호와가 가까이 계실 때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사야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사야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동의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무기력한 신으로 판명된 여호와를 찾고 부르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발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프로 축구 팀이 있는데 그 축구팀에 어떤 한 감독이 있습니다. 그 감독이 열심히 작전을 짜고 선수들을 이렇게 케어해서 그래서 열심히 경기를 하는데 5년 동안 경기를 했는데 한 경기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해체되었습니다. 그 팀이 해체되어서 그 팀에 있는 선수들이 이제 다른 팀으로 각자 흩어져서 선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선수 중에 한 명이 예전에 그 감독 밑에 있던 선수 중에 한 명이 다른 선수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전에 그 팀을 만듭시다. 다시 한번 그때 그 감독을 모시고 그때 우리가 가졌던 그 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에게 동의하거나 동조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독은 우리에게 한 번도 승리를 안겨주지 못한 무능한 감독이기 때문에 그 감독을 다시 모시고 우리가 팀을 꾸린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축구팀 이제 완전히 망한 것이고 우리 나의 축구 인생은 이제 끝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그 선수의 생각과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의 입장이 이와 비슷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민족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마당에 그를 다시 찾고 부를 수 있을까요? 씨가 먹히지 않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사야는 무엇을 근거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아라 그렇게 외친 것일까요? 새롭게 부상한 주변의 강대국 중 하나인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가 조금 더 힘을 키워서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켜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국제정세를 미리 보고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외치는 것일까요? 물론 이사야도 선지자고 그때 대다수의 선지자들은 국제정세도 보고 나라가 돌아가는 그런 어떤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국제정세를 안다고 해서 모두가 이사야처럼 그런 말씀을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는 단지 국제정세만 보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더 근본적인 것,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이사야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은 풍요롭게 되어 있지만 근데 가만히 보면 그 풍요롭게 되어 있는 그 삶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 헛것인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헛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이사야는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헛되가 부른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헛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헛것은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렬한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게 할 뿐입니다. 이사야가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하고 바벨론 문명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명보다 세련된 그 바벨론 문명 그 바벨론 문명에 푹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로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5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바벨론 문명이 아무리 화려해도 참된 양식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배부르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 함몰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길들여졌습니다.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도 없었고 그를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영혼의 질식 상태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질 만능주의에 편성하거나 숭배하는 그런 현대 기독교인들을 향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굳이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지 않아도 그저 이름만 교회에 올려놓고 가끔 한 번씩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 중에 어르신 분 중에 나도 드림교회 회원인데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름만 한번 올려놓으시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요. 이처럼 이름만 한번 올려놓고 그렇고 그 바벨론의 문명에 몸을 맡기면 더 편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문명이 좋은 차를 주기도 하고요. 좋은 아파트를 주기도 하고요. 더 좋은 온갖 좋은 것을 줍니다. 근데 굳이 이런 것을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물질 숭배적이고 자기 숭배적인 그런 사상에 물든 그런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은 2500년 전 바벨론 문명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게 옳은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잠들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화려한 문명에 물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의 이 성포하는 메시지, 이 메시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너무 극단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모든 신앙적 전통은 사라졌습니다. 이미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지켜주지 못하는 신, 이거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능력이 없는 신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신, 무능한 신,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죽으셨던가 그런 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 체제 너무나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그 체제에 적응해 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에서도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름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살만하면 여기서 출세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세한 백성들이 많습니다. 출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보다 더 세련되고 합리적으로 멋집니다. 그런 바벨론 문명, 그런 문명 속에서 지금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오를까요? 바벨론 문명을 거부하는 이사야가 오를까요? 아니면 거기에 적응해서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를까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즉 옳은 것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그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구약의 역사가, 지난 구약의 역사가 그랬고요. 신약의 역사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당시에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기독교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것 중에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요, 십자군 전쟁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레오에 대한 그런 과학자들에 대한 종교 재판도 분명히 잘못되었고요, 마틴 루터에 대한 그런 종교 재판도 잘못되었고, 마녀 사냥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깨닫는 사람들조차 얼마 없었다는 것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 정신과 신앙 행태가 왜 잘못인지 그것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속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라는 것입니다.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고요. 또한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 전통에선 남은 자들입니까? 아니면 시대의 흐름에 적당히 편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진정한 기독교인, 진정한 신자의 영성, 그 영성을 받지 못합니다. 그 영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 자기 독단적이 되고요. 자기 확신에 서게 되고 자기 연민이 강해집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뿐이고 듣고 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나중에는 자기의 생각대로 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뭐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하면 자칫 광신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오직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서 주변의 사람들의 충고도 듣지 않고 광신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광신적인 그런 신앙을 보시는지요? 보면요, 참된 신앙과 광신적인 어떤 신앙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신의 위험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놓여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불신의 위험입니다. 우리는 불신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더 큰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완고한 고집대로 또는 자기가 배우고 익힌 그 세련된 가치관대로 사는 삶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앞부분에서 여호와를 찾고 부르라는 이사의 메시지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느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 대답을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는 이사야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찾고 부르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기존 질서에 길들여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 사실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그들이 망각했던 종교적 전통을 회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벨론 문명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즉 하나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상에 길들이지 말고 세상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결탁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문명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종교적 전통, 바로 모든 것을 신앙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종교적 전통, 그것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벨론 문명으로부터의 해방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회 안전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시대 정신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당장 바벨론의 모든 체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나면 당장 먹고 입고 타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의 바벨론 문명에서 내가 모든 걸 버리고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때려치우고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벨론 문명과 그 체제의 억압과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신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문명이 바벨론의 어떤 그 세상적인 그런 문명의 유혹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어떤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정신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내가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벗어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알아서 판단해야 합니다. 아무도 그 경계를 대신해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각자 알아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 있는지 바로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종교적 전통, 바로 신앙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호와를 통한 생명의 깊이를 알게 되면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여호와를 찾으라, 부르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성공보다 신앙 중심의 삶이 더 중요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잣대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라고 얼마나 가르치고 계십니까? 우리 어떤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 정신, 그 정신을 얼마나 전수하고 계십니까? 세상도 기독교도 자꾸만 물질 만능주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점점 바벨론 문명에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어쩌면 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헛것을 맛보았고 그 헛것 때문에 점점 더 목마르고 공허해지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찾아야 하는 시대가 지금 오늘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바벨론 문명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그 어머니인 수잔나 웨슬리라는 분이 그 자녀가 19명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신앙을 그들에게 전수하면서 그들에게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 너는 그것에 끌려갈 것이며 길을 잃을 것이며 그것들이 너를 삼킬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에 끌려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속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 포로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선포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불러야 합니다. 그저 세상에서는 바벨론의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잠깐 교회 와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라, 눈물 흘려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혼이 산다는 말 멀리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본문 한번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영혼이 산다는 말은 이 세상의 수고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원천적인 자유, 그 자유의 세계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세계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리고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참 놀라운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 생명으로 변화되셨습니다. 바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요.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업적의 의로부터 자유로워졌고요. 모든 바벨론의 질서로부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호와를 찾고 부를 때입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은 다른 것에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목마른 분들이 계십니까? 헛것을 취하지 마시고 헛것을 마시지 마시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살 것입니다. 2014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름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정말 세밀하게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